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국지적인 단기 휴전 대신 전국적인 장기 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어제 프랑스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시리아 전역에서 적대 행위 중단 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으면 합의 그 자체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어제 파리에서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난 뒤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음 주 계획된 시리아 평화회담이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로 장관도 이번 회담에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이란도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합의가 단지 또 다른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남중국해에 해군함 한 척을 보내 또다시 항해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구축함 윌리엄 로렌스 호가 남중국해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12해리 이내로 근접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미국과 모든 나라들이 행사할 항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법과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 군함이 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했다며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독일 뮌헨 외곽의 한 철도역에서 오늘 이슬람 가격분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사건은 뮌헨에서 동쪽으로 34km 떨어진 그라팡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공격범이 열차 안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찌른 뒤 철도역 광장으로 나와 나머지 세 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공격범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뒤 행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이교도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뒤 오늘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10시 25분부터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군중대회를 1시간 20분 동안 실황 중계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이에 김일성 광장에 모인 수많은 평양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과 함께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노동당 수뇌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승리와 영광의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22년간 다바오 시장을 지낸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두테르테 후보는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로 2위 후보보다 15% 많은 600만 표 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친 입담으로 논란을 일으켜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빈부격차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지난 3년간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에 붙잡혀 있던 파키스탄 전 총리의 아들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스프 라자 길라니 전 파키스탄 총리 아들인 알리 하이데르 길라니는 지난 2013년 선거 집회가 열렸던 물탄 지역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간 간지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알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가 납치될 당시 그의 개인 비서와 경호원은 살해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린 그걸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낼 수 있는 것 말이죠. 결혼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텐데요. 오랜 내전으로 생명을 지킬 권리, 살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긴 시리아의 난민들 가운데 이 어린 여성들이 결혼의 자유마저 억압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이 맞물려서 어린아이들이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팔려가듯 나이 든 남성들과 결혼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난민 캠프의 15세 소녀 오마이마 호샨이 이 아동 결혼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얻어서 캠프 내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혼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더 나은 교육과 미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회 박탈이다 라고 말하는 호샨의 외침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네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4도, 신의주도 역시 10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2도에서 22도, 함흥 9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입니다. You Raise Me Up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남중국해에 해군 전함을 보냈습니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관련 기업과 개인의 명단이 담긴 파나마 페이퍼스가 지난달 공개돼서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부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이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최근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남중국해의 해군 전함을 파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자에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렌스호가 이날 스프레틀리제도, 중국 이름으로 난사군도라고 하고 베트남명으로는 쩡사군도, 필리핀 이름으로는 칼라얀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피어리크로스 암초, 중국 이름으로 융수자호입니다. 여기서부터 12해리, 약 22.2km 이내 수역을 항해했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서요,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나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겠죠?
네, 그렇죠. 중국은 곧바로 분노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해군의 이번 활동에 대해서요, 중국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못 봤고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 해군 전함이 항행한 곳이 이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지라고요?
예, 앞서 미 전함이 피어리크로스 암초 인근을 항해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피어리크로스 암초는 중국이 이 일대에 크고 작은 암초를 메어서 만든 인공섬입니다. 약 700에이커, 즉 2.83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의 대형 인공섬이 됐는데요.
예.
중국은 여기에 활주로와 부두 등을 건설하고 그 주변 12해리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핵심 분쟁 지역이 됐습니다.
예. 자,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남중국해는 이 일대를 통과하는 해상 교역량이 한 해 5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해양교통의 요지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완을 비롯해서 남중국해에 접한 국가들이 많지만 중국이 인근 해역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10월 구축함인 라센함이 이 중국 인공섬에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한 이래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은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인가 동시에 베트남과 필리핀, 타이완 등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 중국의 신경전이 점차 가열되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면서요. 이것이야말로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편 중국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남중국해 섬 지역에서 민항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서도 올해 초 중국 민항기 두 대가 시험 착륙했었습니다.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조정신청과 관련해서요.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지만 중국 측은 이미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자, 폭탄이 담겼다라고 공개한 측에서 말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파나마 페이퍼스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지역, 이른바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사모아, 케이먼 제도, 홍콩, 또 미국 네바다주 일부 지역 등 모두 21개 지역에 설립된 역외 기업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입니다. 지난달 초 BOA 짐바브웨어 방송 기자를 포함한 세계 80여 개국 100여 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 370여 명이 동시에 이 일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정상 12명을 포함해서 유명 정치인 140여 명, 또 이를 비롯해서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 등이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총리가 사임하는 등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네, 자, 지난달 초에 최초 이제 보도가 됐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당초 이 자료를 최초 입수해 보도했던 국제탐사 언론인 협회 ICIJ라고 부릅니다. 이 협회는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 이 자료에 포함된 여객기업과 신탁회사, 재단, 펀드 등 21만 4천여 곳의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리나 워커 ICIJ 부회장은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가장 큰 폭탄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줬다는 점이라고 월요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폭탄이 담겼다라고 언급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과연 얼마만큼의 이 폭발력을 가진 자료일까요?
네,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역외 기업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권력자들과 유명인, 부자들이 탈세 또는 검은 돈의 세탁장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난달 보도 이후 사임한 아이슬란드 총리 말고도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선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인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를 비롯해서 주요국 정상급이 이번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CIJ에 가입한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또 어떤 파장이 이뤄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인물들 말고 우리가 아는 또 이름들이 있을까요?
네, VOA 취재기자가 파악한 데 따르면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 또는 멕시코 마약조직과 거래에 연루돼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33명의 개인과 기업들의 명단이 이번 자료에 폭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연관된 것으로 분류된 여객기업 8곳과 개인 175명의 이름도 나옵니다. 미국인 경제사범 36명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자료들이 이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불법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파나마의 로펌, 그러니까 대형 법률회사죠.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라서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1150만 건의 원본 자료 중에 일부가 이번 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국제탐사 언론인 협회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별도로 2013년 조세 회피 의혹 취재로 입수한 10여만 개 여객기업의 정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총 30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여객기업과 단체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미리 예고된 이번 자료 공개를 앞서 모색 폰세카 측은요, 지난주 ICIJ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기밀정보 절도에 근거한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해달라면서 공개 중지를 요청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훔친 자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탐사 언론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번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펴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라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
ICIJ는 여객기업의 소유주, 대리인, 중개인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한 대신 은행 계좌번호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혹은 은행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한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대하고 부패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지난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주요 선진 7개국의 모임이죠. G7 정상들은 비리와 부패를 막는 대책을 담은 행동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NHK가 오늘자로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잇따른 테러로 큰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가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이군요.
네,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테러를 자국민에 의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4천만 유로, 약 4,5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서 지역마다 이슬람 과격주의 상담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졌거나 또는 근본주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과격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프랑스 내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한 곳씩 사회복귀센터를 설치한다고 마뉴엘 발스 총리가 월요일 발표한 것으로 이날 르몽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거나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고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프랑스 신문 르파르지앵 보도에 따르면요, 프랑스 정보당국은 프랑스 내에서만 약 1만 명가량이 이슬람 극단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테러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이 테러 분자로 나서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첫 상담센터는 올 여름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주의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또 극단주의자들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프랑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만 명이나 있다는 보도 눈길을 끄는군요.
네, 프랑스 정보당국은 특히 이들 가운데서 2천 명 이상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이슬람 성전주의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월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와 또 유태인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해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1월에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죠. ISIL의 파리 테러로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테러범 상당수가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프랑스인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이 밖에 이 프랑스 정부의 대테러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또 다음 달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 2016대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가 비상사태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로 2016 외에도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오는 7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이른바 화장실법 논란을 둘러싸고 미국 법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소송으로 맞서게 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열리는 경선 소식 전해드린 뒤에 얇은 점막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당겨주는 제2의 피부가 개발됐다는 연구 결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연방 법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 소식 첫 소식으로 살펴볼까요?
네, 미국 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이에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맞소송으로 번진 건데요. 시작은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3일에 미국 연방 법무부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난 3월 말에 제정된 관련법에 대해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지 여부를 결정해서 이 월요일 어제죠. 이 9일까지 통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오히려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어떤 근거로 소송을 걸은 걸까요?
네,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소장에서 연방 정부의 이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오바마 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공공 건물과 기업 등에서의 화장실 법과 규정을 바꾸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연방 정부 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크로리 주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Now I anticipate our own legislature, other private sector entities fro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possibly other states to join us.
네. 맥크로리 주지사는 의회와 미국 전역의 여러 민간 기업 또 다른 주들도 이번 소송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문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연방 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간의 대립을 가져온 이 문제의 법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뭐 노스캐롤라이나 HB2 그러니까 HB 법안 2호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흔히 화장실 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 성전환자라고 부르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이죠. 이 신체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이 성전환자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지난 3월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성전환자들이 관공소나 공립학교 같은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본인이 인식하는 성이 아니라 이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의 이런 내용이 인종과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한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 자 만약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법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 법을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연방 정부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공립학교나 대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어제 9일 법무부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맞소송을 건 건데요. 린치 법무장관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They created state-sponsored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Who simply seek to engage in the most.
네, 린치 법무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주 차원에서 차별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해서 이 보이콧 거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부 유명 가수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렸던 공연을 취소했고요. 또 미국 프로농구 NBA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시에서 치를 예정인 내년도 올스타전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가 이 성폭력범이 성전환자로 가장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CNN 방송이 월요일 9일에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와 같은 이런 법에 반대했습니다.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은 38%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 주지사 결정에 반대해서 주민과 인권단체 등의 시위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요. 또 맥클로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공화당 내에서 이 맥클로리 주지사의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의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화장실에 가면 되고 지금까지도 별로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맥클로리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롤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테리 보일 연방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도 맞소송을 건 상태라서요. 앞으로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황입니다만 공식적으로 경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선거가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 미국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은 중북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당원대회도 엽니다.
네,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여전히 후보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샌더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뉴욕주와 동북부 5개 주 선거에서는 이 샌더스 후보가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한 데 이어서 오늘 10일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자,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샌더스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클린턴 후보가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 탄광 산업이 바로 주산업인데요. 지난 3월에 클린턴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CNN 방송 주최로 열린 주민초청 토론회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여러 탄광 회사와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과거의 발언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탄광 산업 종사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광부들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당시 말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 발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자, 앞서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이 대의원수에서는 큰 차이가 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아주 큰 격차로 이기지 않는 한 이 대의원 격차를 벌리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걸려있는 민주당 대의원수가 2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예비선거 결과가 민주당 경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현재 민주당 후보들의 대의원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AP통신 집계를 보면 현재 클린턴 후보가 필요한 대의원의 94%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55명만 더 모으면 되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929명이나 더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클린턴 후보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패하면 체면은 좀 구기겠지만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자, 트럼프 후보 이제 한 사람만 남아 있긴 하지만 예정대로 경선은 치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지만 이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 대의원 1,237명을 아직 모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오늘 선거 투표용지에는 또 여전히 다른 후보들 이름이 남아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 이 두 주에서 모두 이 트럼프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공화당 경선 때 자료를 보면요. 이 4월 말에 밋 롬니 후보가 이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 롬니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65%가 넘는 지지율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이제 예비선거보다는 11월 본선거 준비에 더 바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9일이죠. 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본선거 이후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트럼프 후보는 부통령 후보 인선위원회 책임자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박사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크리스티 주지사나 카슨 박사 모두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사람들이죠.
네네.
예. 자, 이렇게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사람들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같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나타냈지만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예. 자, 현재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본선거에서 같이 뛰게 될 부통령 후보를 뽑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여러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앞서 트럼프 후보는 경쟁자였던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어제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의구심, 또 트럼프 후보의 정책을 여전히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고려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제2의 피부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젊게 보이고 싶은 건 이 누구나 바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 가운데는 뭐 여성만이 아니죠. 남자들도 이 마사지도 열심히 받고 또 심지어 보톡스 같은 약물 주사로 피부를 팽팽하게 펴는 시술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화장품처럼 크림을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피부에 크림을 바르면은 뭐 제2의 피부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얇은 점막처럼 피부를 감싸서 주름이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실었는데요. 1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 주름이 사라지게 되는지 그 원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주성분이 실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록산은 산소와 실리콘 원자가 결합한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맑은 액체로 만든 이 실록산 중합체에 촉매 역할을 하는 백금을 덧바르면 이 피부에 얇은 막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얇은 막이 이 눈 아래에 처지는 부분이나 주름, 심지어 또 습진까지도 감춰준다는 건데요. 실험 결과 아무 부작용도 없었다고 이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네. 자, 실제로 판매가 된다면 아주 뭐 획기적인 화장품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학자들은 일단 화장품 용도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제의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 식품의약처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물질이 성분을 이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뭐 급하게 상점으로 달려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직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비게의 노래입니다. Wild World 함께 들어보시죠.
lost everything to you. You say you wanna start something new, and it's breaking my heart you're leaving. Baby, I'm grieving, but if you wanna leave, take good care. Hope you have a lot of nice things to wear, but then a lot of nice things turn bad out ther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민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내전이나 굶주림 등을 피해서 몰려오는 난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각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 난민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쉥겐 조약이라는 말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쉥겐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쉥겐 조약이 뭔가요?
쉥겐 조약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쉥겐이라는 마을에서 체결돼서 쉥겐 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럽 5개 나라 대표들이 서로 같은 출입국 관리 정책을 시행해서 각국 간의 인적, 물적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하자고 조약을 맺은 게 시작입니다. 1990년에 조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보충한 쉥겐 협정이 발표됐고요.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 건 조약을 맺은 지 10년 만인 1995년이었습니다. 이 쉥겐 조약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쉥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권과 비자의 차이점 짚고 넘어갈까요? 보통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한데요. 영어로 패스포트라고 하는 이 여권은 해외여행이나 방문을 원하는 자국민에게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해주는 일종의 여행 신분증을 말하고요. 비자는 입국 사증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에 방문을 허락해주는 일종의 입국 허가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발행 대상이 자국민이고요. 비자는 발행 대상이 외국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면 미국 정부에게는 여권을 신청하고 방문하려는 나라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쉥겐 조약은 이런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여권이나 비자 없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서로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쉥겐 조약의 이런 내용은 1997년에 체결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서 1999년에 유럽연합의 법으로 시행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쉥겐 조약에 가입했나요?
현재 26개 나라가 쉥겐 조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22개 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이고요. 4개의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데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면서 쉥겐 조약에 가입해 있는 나라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입니다. 1985년에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렇게 5개 나라가 먼저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어서 1995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리고 97년에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이 차례로 가입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나라씩 꾸준히 가입하다가 2007년 헝가리와 에스토니아 등 9개 나라가 한꺼번에 가입하면서 이 범위가 크게 늘었고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가입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나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국경 개방에 보수적인 편인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쉥겐 조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쉥겐 가입국 간에 사법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쉥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인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도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 가운데는 알바니아, 세르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이 쉥겐 가입국과 비가입국 간의 국경에서는 난민이나 이주민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리아 난민 문제의 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는 쉥겐 가입국이고요. 터키는 가입국이 아닙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회원국이면서 쉥겐 가입국이 아닌 영국이나 아일랜드도 이 법적 조치 대상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쉥겐 조약 가입으로 얻는 혜택은 뭘까요?
약 4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쉥겐 가입 지역은 어디나 여권과 비자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무려 12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임금이 높은 나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이른바 쉥겐 비자라는 걸 발급받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쉥겐 조약 가입국들끼리는 범죄자 추격이나 정보 공유도 쉽게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독일로 도주했을 때 이 프랑스 경찰이 국경을 넘어서 독일까지 추격이 가능합니다. 쉥겐 조약으로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쉥겐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역량만 연간 미화로 3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쉥겐 조약 붕괴설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시리아 내전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국내에 있는 피난민들 말고도 외국을 떠돌고 있는 난민만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시리아 난민들과 또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고국을 떠난 난민들까지 유럽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유럽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헝가리, 오스트리아, 발칸 국가 등 국경을 통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쉥겐 조약에 따르면 국경이 위협을 받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국경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조치에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폭탄 테러 사건이나 올해 벨기에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의 영향도 큽니다.
Planner of the attacks, Abdelhamid Abaoud, killed in a police raid in the Paris suburbs Wednesday, boasted on social media.
난민들 속에 테러 분자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지도부는 쉥겐 지역의 국경 통제 연장을 허용했는데요. 유럽연합 지도부는 올해 말까지는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유럽연합 붕괴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러다 쉥겐 조약마저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쉥겐 조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means an awful lot. Something means an awful lot 입니다. Neil Armstrong is someone who means an awful lot to Americans. Neil Armstrong은 미국의 우주비행사였고 1969년 7월 20일에 5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암스트롱이 달에서 걷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는 우주선 아폴로 11호 선장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우주항공 역사에 큰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 met William and his wife. He said that Neil Armstrong means an awful lot to them. Let's find out wh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이죠. 잘 들어보세요.
Neil Armstrong.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Well, besides being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Oh,
so
really?
He means an awful lot to us. I mean, the whole space program has meant so much to us.
제가 윌리엄에게 Neil Armstrong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고향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브럴에서 이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발사돼서 It means an awful lot to us. It means an awful lot to us.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이죠? Awful. A-W-F-U-L. Awful. Lot. L-O-T, lot. Awful lot은 엄청나게, 끔찍하게 많이, 대단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하면 무엇무엇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는 무엇무엇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라는 뜻이죠.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eil Armstrong.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Well, besides being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Oh,
so
really?
He means an awful lot to us. I mean, the whole space program has meant so much to us.
네, 본문에서 윌리엄은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So he means an awful lot to us. He means an awful lot to us.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무엇무엇이 큰 의미를 가진다. 또는 무엇무엇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7년 5월 10일 오늘 인도인들이 인도 북부 델리 근교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세포의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포이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으로 이들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포이들은 영국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포이들에게 지급된 탄약통에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졌다는 소문이 돌자 세포이들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고 있던 세포이들에게 소와 돼지는 매우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한 세포인들은 마침내 1857년 오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의 봉기는 곧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영국인들의 식민 통치에 시달렸던 농민들까지 합세해 세포의 반란은 전국적인 민족 항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세포의 항쟁은 2년 만에 진압되고 맙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민족 의식을 심어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오늘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On May 10th, 1869, the two rival companies were face to face.
미국 동쪽으로 철도를 건설해 오던 Central Pacific 철도와 서쪽 방향으로 철도를 건설해 오던 Union Pacific 철도가 마침내 유타주 프로먼터리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기관차는 사이에 침묵 하나만의 공간을 남겨두고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센트럴 퍼시픽사의 회장인 리런드 스탠퍼드가 황금 못을 박음으로써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철도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역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30년 처음으로 철도가 도입됐고 1863년에는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종결된 1865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건설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4년여 동안에 걸쳐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된 결과 마침내 1869년 오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